발문과 구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8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구문, 하나님의 신성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3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참되고 영원한 한 하나님이시며 각 위격의 위격적 특성들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그 본질이 똑같으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되죠.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행위보다 우선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를 단번에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어떠하심을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시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곧바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신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8문, 9문부터 시작해서 11문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고 그러나 각각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논쟁이 필요 없을 건데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를 포함하는 교리로서 그저 우리는 놀라움과 경외심으로만 바라볼 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그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또 해야 되죠? 하나님은 또 누군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나는 알고 다른 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실을 그렇게 확신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또 실제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의 확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분을 누가 낳았단 말인가? 낳으신 분이 누군가? 어떻게 낳으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냥 단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행동,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이죠. 창조라든지 섭리라든지 어떤 일을 작정하신 일이라든지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적인 자기 진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적인 진술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소서죠. 자소서 자기 속에서 내가 누구다 라고 직접 주님께서 진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상호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희미하긴 하지만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의 어떤 모종의 논의와 의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한 분이지만 삼위로, 즉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제일 먼저 8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 진술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흔히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진술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론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가 둘일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한자와 전능자가 둘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편은 무한하지 않고 어느 한편은 전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자와 전지전능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무한히 존재하신 분이 이 세상에 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장소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무한자는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무한자가 또 존재한다면 그 다른 무한자가 존재하는 그 공간은 또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존재라는 사실은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만약에 그분이 한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만약에 전능자가 둘이라면 항상 이 전능자 간에 물론 둘일 수 없겠지만 가정한다면 늘 다투겠죠.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어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배에 조타수가 둘이라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여기 가자 그러고 저기 가자 그러고 그래서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봐도 온 세상을 다스리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삼일체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 위격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셋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논리를 논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한 분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분이 한 분이지만 그분이 삼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인용한 바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면서 복수인데 도대체 둘인가 셋인가 넷인가 다섯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복수로 존재하는데 셋이구나 하는 사실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6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만상을 지었는데 그 입 기운으로 성령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희미하고 좀 더 분명하게는 이사야 6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이사야 63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분,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사자라고 하는데 자기라는 존재, 그죠? 그가 누구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성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에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랬죠. 그죠? 사자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사자.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또 10절에서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서 성령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삼위가 동시에 등장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런데 복수를 이야기하고, 근데 복수가 셋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셋은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나 그 한 분은 삼위로 존재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이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위격, 한 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위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각각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각각 세 위격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본체는 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분히 성부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들어오면 성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성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세 위격이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구분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삼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비유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도표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립니다. 삼각형. 삼각형 꼭지점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라고 써 놓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다 그어요. 삼각형에다가 하나님하고 줄을 다 긋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분되죠? 그래서 선에다가 X를 칩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분된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구분되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성령도 구분되죠, 그죠? 그런데 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도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 아들조차 많이 헷갈려있고 사실은 그런 진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으니까 구분되는 존재죠.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구분되지만 또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늘 있다 라고 진술한 그 방식을 차용해서 똑같이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전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누가복음 7장에 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죠? 그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서 울고 눈물 흘리면서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려 기름으로 씻고 그 긴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도대체 저가 선제였더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인데 저런 더러운 여자로부터 저렇게 성김을 받을 수 없는데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이래 그래요. 마음으로 이래 그러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물었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맞겠지만 마음으로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진술의 방식을 잘 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일체 교리를 알고 읽으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경우에 아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분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깨뜨려 보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전지성이 그리스도께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어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분이 아들이 되셨는가? 성부께서 나오셨다. 그럼 성부와 성자는 누구냐? 어떤 관계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에도 시편을 읽어보시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아니 인간 중에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을 예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금방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저 한 인간의 탄원, 한 인간의 답답함을 아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을 가지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재판정 앞에서 서시면서 그분이 비록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서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63장 9절 10절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런 면에서 인격체를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 사실이 제일 잘 드러나는 본문이 어디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는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했는데 뒤에는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앞에는 성령이라고 그랬다가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 안에서 삼위가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죠. 예. 한 분 안에서 삼위로 존재하는데 그 삼위는 각각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삼위도 즉 성령님도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님도 편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뭐 피한다는 이야기죠. 그 성령도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다. 그 성부가 갖고 있는, 성자가 갖고 있는 그 편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령도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 사실을 어디에서 진술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자가 지상에서 성부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죠? 구분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령을 보낼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삼위로 구분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또 어떻다는 거죠? 그분은 또 한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잡으려고 하면 삼위로 흩어지고 아, 세 분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다시 하나로 모여들어서 우리의 사고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리가 그게 삼일체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 존재성을 명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그분이 삼위로 계시고 구분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명제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명제로만 봐야 삼위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풍성하게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또 한 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또 파악할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 간에 끊임없는 상호 교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구분되지만 다시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 모두 또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갈 수 있겠지만 로마서 8장 9절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놓고 또 누구든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성부겠죠.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말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도 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성령도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가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곧 누가 오시는 것 같아요? 성자가 오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오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삼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한 분인데 삼위로 구분되신다. 존재하신다. 그런데 각각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근데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각각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상호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또 성령도 성부 안에, 그 다음에 성자 안에 함께 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격이 세시면서 본질은 하나인 삼위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상호 분리됨이 없이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분되지만 상호 분리됨이 없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을 이전에 많이 드렸지만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은 나를 증거한 걸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구분되지만 다른 존재가 아니니 당연히 성령이 드러나면 누구도 함께 드러나겠어요? 성자도 드러난 것이고 성자가 드러나면 누구도 드러납니까? 성부도 드러나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세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용어를 수용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 본질, substance라는 단어를 도용하기도 하고 person, 위격이라는 단어를 뭐 차용하기도 하고 뭐 homo, usius 뭐 등등 좀 어려운 단어들을 차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단어들을 왜 동원했느냐 하면 철학적 용어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당시 히랍 철학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철학과 신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철학과 신학은 아무 상관없다. 선을 그으려고 했죠. 이게 유월론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철학을 신학의 신요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의 용어를 차용해서 논증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 이렇게 신론이나 책들 읽어보시면 그런 용어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역사들을 풍성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성을 저희가 감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만큼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체득하여 말씀을 읽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의문들을 삼일체 교리로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